오늘 예레미야서 44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또다시 분노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던 그대로 또 들어와서 애굽 땅에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정말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해서는 안 될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서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땅에 남겨둔 자들이 또 애굽 땅으로 와서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는 것이죠. 하면 안 되는 줄을 알터인데도 불구하고 옛 습속, 습관, 버릇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못할까요? 어쩌면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죠. 아니 뭐 운동하면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걸으면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왜 못 걷는지를 가끔 저는 생각을 해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선순위는 왜 뒤바뀌게 되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의 프레임이 빗나가고 틀려지고 일그러진 것이죠. 우리의 생각하는 프레임 그 자체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프레임이, 인간의 프레임이 얼마나 깨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진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들 때는 좋은 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가 6장 25절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든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이거야말로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얼굴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을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리기로 결정하셨기에 얼굴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사랑이 그윽한 깊은 눈길로 정말 서로 얼굴을 대면할 때도 있지만 그냥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눈과 눈을 마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눈에 정말 그냥 불길이 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소름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애굽에 가면 안 된다. 가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가면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미 다 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42장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42장 앞장에 보면은 16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너희는 지금 전쟁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전쟁이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따라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은 재앙들이 따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면은 엉뚱한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죠. 유혹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말씀을 멀리하면, 그러면 따라와서 안 될 것들이 우리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유혹이 따라오고 거짓이 따라오고, 그렇죠, 폭력이 따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가지 말아라.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로 가면은 정말 죽는 길이다.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다. 낭떠러지다. 제발 그 길로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귀를 막고 간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지금 다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번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일단 애굽 땅에 발을 딛게 되면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듣고도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방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를 디코딩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메시지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오면은, 들어오면은 정상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메시지 디코딩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메시지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기능 자체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오작동하면 대가를 치르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듣고 그렇게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좋다는 걸 듣는 자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 좋다는 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좋아지는 것이죠.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런 음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지 않아야 몸이 비로소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 메시지 처리 능력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곧 프레임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프레임이 한번 망가지면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메시지 처리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오작동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줘요. 도망치는 자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돼요.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지금이라도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라. 지금이라도 마지막에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런 말 아닙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리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가룟유다가 참 안 됐어요. 뭐 머리도 좋고 뭐 나름대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법했는데 이 메시지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간 거죠. 자기가 이해되는 것은 받아들이되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은 내뱉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저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나? 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저런 능력,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아니 저런 능력을 가지고 왜 세상을 바꾸지 않지? 세상을 한 번에 뒤엎어버리면 될 텐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어쩌면 저는 유다가 그렇게 팔아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팔면 능력을 보일려나? 로마 군병들한테 붙들려가면 로마를 뒤엎어버릴려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말해요?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에 내 팔 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 접니다. 제가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곧 돌아설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밤에 주님을 떠나버린다. 주님을 떠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고비를 많이 만납니다. 주님께로 가는 건 점점 더 어리석게 보여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세상이 점점 효율적이니까. 점점 세상에 발을 높이 뒤로 놓는 거죠. 점점 세상에 배우는 거죠. 세상에 배울 게 많아.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거 보면은 뭐 금방 잘 될 것 같아. 세상에서 마케팅을 배우면 교회가 금방 커질 것 같아. 뭐 학원에서 뭐 버스 돌리듯이 교회도 한번 버스 돌려보고 뭐 이 프로그램 좋다면 이 프로그램 가져오고 저 프로그램 좋다면 저 프로그램 가져오고 금방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커져서 뭐 할 건데? 교회를 키워서 뭐 할 건데? 그 영혼이 병들면 뭐 하는데? 누가 아픈 줄도 모르고 우리가 지내면 뭐 하는데? 그게 왜 목회입니까? 사업이지. 그냥 그렇게 줄다름 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결정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안 듣는 데서 비롯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데서 비롯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 내 프레임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그리하여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그러진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은 뭘 합니까? 15절, 16절이에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지금 바드로스나 이 애굽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귀를 막아버린 거죠.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하더니 이제는 아예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면은 우리는 누가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태도가 달라요. 뭐 귀를 쑤시면서 듣겠습니까? 코를 파면서 듣겠습니까? 경청하기 위해서는 온몸이 귀가 되듯 그렇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듣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배운다는 뜻이에요. 듣는다는 말은 그 들음으로 내 프레임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순종이 됩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은 그냥 두면 못 배우는 것이죠. 안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남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자기는 실수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해보고 배웁니다. 그나마도 자기가 실수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배우지 않습니다. 왜요? 그 프레임이 고장난 프레임을 안 고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틀을 안 고치고 바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유리가 깨졌으면 유리창을 갈아야죠. 창틀이 뒤틀려서 바람이 세면 창틀을 갈아야죠. 틀을 갈지 않고 그 바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창틀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깨어진 프레임에 지금 이제는 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고집부리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말이죠, 한번 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이야, 애굽에서 우리 저기 저 예루살렘에서 우리 왕들과 고관들이 하던 대로 우리가 하겠다. 하늘 여왕에게 분양한대요. 하늘의 여왕이란 이게 바벨론에서는 아슈타르요, 가나안 땅에서는 아스타롯이요, 아세라상이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아세라 이 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아프로디테나 이 로마로 가면 이런 상들 보면은 뭐 보면 상에다가 막 여자 가슴을 수십 개 만들어 놨어요. 달아 놨어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걸 꼭 제사를 지낼 때 무슨 짓을 하냐면 음란한 짓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남신과 여신이 마치 교합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제사 드리러 가서는 음란한 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음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음란의 버릇에서. 그러니까 음란의 버릇에 한번 빠지면은 뭐 다산과 풍요를 빙자로 해서 그 결합돼가지고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드릴 때는 차라리 먹을 게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그거 하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하다가 나라가 쫄딱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화되어 끌려갔는데도 지금 이런 얘기가 입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민수기 11장 보면은 이렇게 돼요. 11장 4절, 5절, 6절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다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어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푸념하고 지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어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를 먹었다. 광야에서는 이놈은 만나만 주고 죽을 지행이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는 아세라상에게 막 절할 때는 먹을 게 그렇게 많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였냐는 거예요. 자, 이 프레임이 어디서 빗나갔습니까? 뭐가 잘 사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하신 건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뭐가 잘 사는 거냐? 뭐가 복 있는 거냐? 그걸 안 바꾸면 절대 신앙의 태도는 안 바뀝니다. 듣는 태도도 안 바뀌고 순종하는 태도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뭐가 잘 사는 거냐?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부추와 외를 먹어야 잘 사는 거다. 그 생각이 예전에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풍요와 다산을 누리던 게 잘 사는 거라는 프레임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에 있건 바벨론에 가건 애굽에 있건 어디를 있건 잘 사는 것에 대한 프레임이 빗나가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의 프레임이 짜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의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늘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잘 못 사나? 잘 사는데도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프레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 프레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하나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삽니다. 세상처럼 살지는 않아요. 세상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으로 더 이상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받고도 여전히 옛날의 프레임에 집착하면 여전히 새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서 가죽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가죽 부대라고 하는 프레임이 새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죠. 우리는 하늘 여호와에게 제사 지낼 때 그때는 먹고 살기가 좋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뭐야?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린 성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뭐 전부 다 가난해지고 말이지 옹색해지고 그냥 지금 쫄딱 망했다. 그러니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간증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게 옹색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 살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이걸 알아야 여러분 이게 이 길을 가지지 안 그러면은 뭐 늘 세상에 끼웃 교회 끼웃 하는 것이죠. 양다리 걸치다가 가랭이 찢어집니다. 너무너무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뭐 술도 먹고 마음대로 먹고 놀고 말이지 뭐 노름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뭐 그렇게 치다가 뭐 놀다가 예수 믿고는 이거 뭐 주일날마다 이게 뭐 교회 가야 되고 뭐 맨날 때마다 헌금하라 그러고 말이야.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술도 마음대로 먹고 로비도 마음대로 해야 돈도 벌 텐데 이건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하나도 잘 되는 게 없네. 여러분 잘 되는 길로 들어섰는데도 잘 되는 걸 모르는 이 엄청난 프레임의 착각 여기서 벗어나야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되는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고 마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숫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개수하다가 야단 맞은 거예요. 저도 숫자를 좋아하죠. 뭐 이런 숫자도 좋아하고 저런 숫자도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숫자 보기 싫어서 그냥 그 우리 댓글 기능도 중지해버리자 그랬는데 자꾸 사람의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왜 겸하여 섬깁니까? 프레임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란 뭡니까?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날마다 왜 말씀 봅니까?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바뀐 프레임에 세상이 들어와야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날마다 지는 것이죠. 조그만 유혹도 못 이깁니다.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성적인 유혹, 뭐 음란의 유혹 하나도 못 이기죠. 그런데 못 이기면서 맨날 이기는 척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맨날 위선이죠. 천의 얼굴을 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프레임으로 이긴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기신 것이죠. 오늘 주님,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적 기준, 세상의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면 목회가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큰 교회를 지으면, 건물을 크게 지으면 큰 목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가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늘 재물이 가득합니다. 헌금이 얼마 들어오나, 이 헌금을 어디 쓸 것인가, 이 헌금을 누구에게 쓸 것인가, 늘 돈 생각입니다. 주님, 솔직히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프레임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프레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모든 가치관을 프레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틀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헐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라는 틀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가운데 자유가 없음을 알고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속박되고 묶이는 줄 주님 잘 아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프레임이 될 것이요 하늘나라의 프레임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통 주님을 틀로 삼아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마음껏 기뻐하는 마음껏 비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프레임 삼아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리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